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추석, 설 연휴 또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는 기쁨들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뭐 우상?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방해거리가 뭘까?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뭐 각자 좀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2년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잠재적 우상은 무엇인가?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67%, 3명 중 2명이 안락함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안락함, 컴포트, 평안함, 편안함. 그리고 2위가 미래에 대한 보장, 56%, 돈이 55%. 목사님들은 돈을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마 비싸게 생각하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가 세상의 안락함을 최고의 우상으로 꼽고 있고 이 안락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보장 뭐 그것이 아마 돈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꼽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가 오늘 이사야 46장을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년이 지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539년 고레스가 이제 통일을 하고 페르시아를 통일을 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제 고구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까지 한 50년에서 70년 이 기간 동안 과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죽기도 하고 자기 자녀 세대가 나오기도 했을까요? 그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제 막 그들이 버드나무에다가 검은 고를 걸고 고국에 대한 시온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시온에 대한 꿈을 꾸고 노래를 막 부른다 생각해요. 근데 바벨론이 주는 영광이 있어요. 바벨론이 주는. 안락함이죠. 당시 최강의 제국이니까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집도 마련하고 또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점차 그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었을까.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질문한다면 이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뭘까? 돈, 섹스, 권력. 돈, 성, 권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에 내가 뛰어들겠다. 이렇게 잘 결단할 수 있겠냐 이거죠. 신앙과 돈, 신앙과 성, 신앙과 권력이 뭐 항상 뭐 라이벌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이게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인 이 자신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을까? 적어도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영광이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게 너무 허무한 것이다. 이거는 허상이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능력도 진짜 엄청난 능력을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헛된 것이다. 내가 서 있는 이 터 자체가 부실한 지금 터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 하고 그것이 폭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상태가 지금 이렇게 있는 여기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끝난다면 나는 절망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있다면은 나에게 남는 것이라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 자기 상태에 대해서 심각성,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아무리 깨달아도 그러면 옮겨야 이제 신앙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긴다면은 그 옮기는 것이 옮길 때 그 영광이 진짜 신뢰할 만한 애죠.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내가 옮긴다면은 진짜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 내가 옮긴 그곳에 진짜 이게 신뢰할 만한 나를 진짜 영광스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 이죠. 이게 명확할 때 바벨론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앙의 영광으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47장에서 바벨론의 우상 폭로하고 또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가 이죠. 바로 이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의 우상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무력한지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기대할 것을 그들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 설득된 사람들은 주님께로 이제 부름받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 하면서 시온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가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을 것이고 설득이 안 된 사람들은 야 이게 그래도 차선이라 할지라도 비록 차선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그곳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바벨론 우상신들의 무력함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돌아와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우상신들의 무력함, 무능력에 대해서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볼까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바벨론의 신 마르두크라고 이제 바벨론의 신인데 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과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벨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벨사살 왕이 결국은 마지막 우리 다니엘 5장인가 보면은 대결 우 바르시니까 그 글자 막 썼던 막 금잔으로 먹고 했던 바로 그 왕 결국 그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벨이 지금 엎드러졌다.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 나부를 가리킵니다. 제국과 통치자들의 호칭에 많이 붙었던 지혜와 학문의 신인데 뭐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도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래서 나부가 왕관을 수여했다라는 뜻이 이제 느부갓네살인데 결국 느보도 구부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의 우상들은 즉 이 신들의 우상들은 형상들이겠죠.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지금 막 우상들을 지금 나귀에 싣고 또 짐승에 싣고 막 가는데 나면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거운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 신들이 도리어 돌로 만들었던지 간에 이 지금 짐승들한테는 무거운 짐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신들도 잡혀갔다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 사람들이 사로잡혀갈 때 바벨론의 신들 그리고 그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년 그 축제 행렬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우상들을 막 엄청나게 막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들 막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근데 옮겨다니는 그 신들의 우상들, 엎드려지고 구부러져 있어요. 막 세워놓지만 그래도 막 엎드려 갔겠죠. 근데 그 모습이 이 소 달구지나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누구냐 이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죠. 너희들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희들은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부모가 자식을 계속 업고 안아주듯이 너희들은 나한테 업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안고 업어주겠다는 것이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히 안고 업고 보호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헌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할 수 있겠느냐. 자, 저 이방신들 바벨론 신들 한번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내가 이야기해 주마 하면서 6절 7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엄청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게 줍니다. 도금장이에게 나중에 금장색을 금장색으로서 이제 이 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예, 주면은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소에 딱 신전이나 아니면 뭐 어디 집에 뭐 수호신이나 딱 두게 되면은 그것은 거기에 서 있을 뿐이죠. 우리 불상 저기 대웅전에 있으면은 대웅전에서 다른 집 하고 막 옮기 다니니까 대웅전에 늘 뭐 있을 수밖에 없다 이죠. 누워 있는 신, 예, 뭐 그곳 늘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서 있는 불상 늘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곳에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열심히 그 앞에 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 하겠지만은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예, 왜냐하면 죽은 신이니까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니까 응답하지도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바빌론에 있는데 바빌론의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영광이다. 이런 신들에 의해서 지금 막 믿고 이들이 우리에게 막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신들이 이 우상들이 어떤 존재냐? 예, 기도에도 응답하지도 못하고, 예,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신들에 불과하다. 당연히 고난에서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고, 예, 지금 그들을 회복시키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은 철저히 무능력한 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뭐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무능력한 신을 믿는 바빌론에게 남유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또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의 신 야훼는 지금 우리 신 마르두한테 이 벨한테 이미 끝나서 졌어. 너희들은 패배한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패역해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능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역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유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완악해서, 완악하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집세게 고집부렸던 그 완악함. 그래서 공에서 멀리 떠난 결과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지금 야훼가 힘이 없어서 야훼가 패배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무이한 신이다. 역사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너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런 바빌론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회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패역함에 있습니다. 패역함이 무엇입니까? 패역함은 돌이키는 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불신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 이것을 패역함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 유일한 소망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불신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뭐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절망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 불신의 상태를 패역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우리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다. 바로 이것을 패역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역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회심, 돌이킴 이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8절 9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옛적 일을 기억해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했던 세상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세상 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안고 업어주고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장부가 돼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이 일을 마음에 딱 둘 때만이 아 이게 헛된 신을 내가 믿었던 것 이것은 진짜 내가 너무나 허약한 기반에 서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까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스스로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담대하게 한번 이렇게 믿어보는 겁니다. 믿는 딱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옛적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리고 430년 동안 바벨론 애굽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압제 가운데 있다가 그들을 불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 흐르던 요단 강물을 딱 끊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옛적 일을 기억해 봐라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진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너희들이 하나의 백성으로서 순종한다면은 이 영원한 언약 왕국 영원히 내가 지탱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 옛적 일을 기억할 때 그가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패역한 가운데 있고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소망이 없어. 절망밖에 없어. 이 사실을 지금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어디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들 끝까지 믿어요? 자기들이 한번 뭔가를 해보겠다고 믿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 된 게 결국 이들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그들이 왜 심판받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공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별 소망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에게 뭔가를 막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패역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안 되는 존재인가, 정원밖에 없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만들면서 너희가 나한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두 번째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가겠죠. 하나님께 내가 옮겨간다면은, 내가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은, 그것은 진짜 신뢰할 만한가, 신실한가, 이거죠. 내가 딱 옮겼는데, 거기는 더 불안해. 옮겼는데, 하나님은 뭐 패배, 나를 돌봐주지 않아. 막 그렇다면은 우리는 잘못 옮긴 거잖아요. 예, 이들이 바벨론 영광을 좀 생각하면서 막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원하시는 삶을 딱 왔어. 근데, 오자마자 모든 삶이 막 늘 환란이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더 힘든다면은 그것은 잘못 옮긴 거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오늘 우리 성경에는 조금 불분명히 나와 있는데 ESV라든지 이런 보면은 세 개의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시행하신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분사 형태가 지금 나와 있는데 먼저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구원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이 뭔지를 알리신 분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다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셨던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진행의 모든 청사진을 다 보여주셨던 분이 나중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시는 거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명확히 보이면서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결국 그대로 나중에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콜링했는데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부분들은 주님께서 시행하셨고, 그리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목자이고 하나님의 지금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 고레스를 내가 정말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실제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막 이렇게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어. 나를 신뢰하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그 사람 고레스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인간 어떤 누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딱 시작하시면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청사신 그대로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고렛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BC 539년 고레스가 이제는 페르시아를 통일하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믿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공의, 너희들은 공의에서 멀리 떠났지만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뭘까?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온은 멸망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있던 당시까지는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587년, 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했죠. 근데 나중에 또 그로부터 50년,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온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온전한 구원은 그때 뭐 아직 성취된 건 아니었,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했죠. 인간은 신뢰성이 없어요. 인간은 계획했던 거, 뭐, 여러분들 이번, 지금 한 달 딱 지났는데, 1월 첫날 계획했던 거 한 달 동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겠다. 잘 지키고 있나요? 통도 크루에 한 60명 들어왔다고 했는데, 60명 매일 통화 잘 하고 있나요? 신뢰죠?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믿을 수 있나요? 예, 어젯밤 굳은 맹세도 나를 세면은 뭐 날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소나무는 늘 청청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늘 불안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어쩌면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신뢰할 만한 근거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되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믿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걸어요? 할까요? 그렇다가 얼마나 뒤통수 맞게 그렇게 잘해도 알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뭐 안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에게 언제나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어쩌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내가 이루겠다 이잖아.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구원을 시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해라. 내가 주는 영광, 바벨론 영광에 아무것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주는 영광 이것이야말로 진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대 최고의 우상인 세상이 주는 영광 안락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목사님은 꼭 그 안락함에서 빠져나와야 되나요?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겠어요. 뭐 제가 돈 포기하고 좀 편안함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놓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건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나 자신을 하나님 주신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진짜 나 자체가 회복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구나 생각하면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마음을 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겠는가. 제가 조금 이제 뭐 워드플레이처럼 세 가지 신, 삼신을 한번 생각해봐. 삼신. 하나는 거짓신, 세상신은 세상신의 헛됨을 폭로하자. 두 번째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은 패역한 존재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자. 세 번째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자. 이 세 가지. 이 복음 이야기를 쓰는데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권면한다면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명확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죠. 이 세상 신은 이 세상 우상은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신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은,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저 설교했어요. 또 막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무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지각이 어두워지고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만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의 지체를 방탕에 방임하고 탐심,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신은 계속 사람들에게 안락함을 줍니다. 막 돈의 영광을 줍니다.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막 선물해 주면서,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우리들은 이게 가짜고, 이게 이스라엘 신의 헛됨이다라고 진짜 폭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생각한다면 용의 길이 아니라, 즉 사탄의 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가 이거죠. 그럴 때만이 야, 이 세상 신은 진짜 허상입니다 라는 것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살죠. 저한테도 뭐 가족들이 묻고 여러분이 부르면, 목사님 돈 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저도 돈 없으면 잘 못 살죠. 근데 돈이라는 게 뭐예요? 유동성이 워낙 커요. 워낙. 그러니까 이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 것이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뭐 필요는 하지만은 얘가 좀 굉장히 좀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게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네,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가 불안정한 곳에 있으면은, 이번에 뭐, 어디, 저기, 일본에 싱크홀 40m만 생겨가고 뭐 그랬다면서요. 자기는 그곳이 든든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안에 밑에 뭐 엄청난 이 싱크홀, 함몰 웅덩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붕덩 이렇게 꺼진 거잖아요. 돈이라는 게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거기서 망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배운 게 뭡니까? 아, 우리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어린 양의 길을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우상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돈은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쓰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잘 쓰는 거죠. 또 부에 차할 수도 있고 빈에 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있든 없든 간에 자족하는 비결들을 배운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우상이 아니라 돈의 또 권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생기는 것이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돈이 막 너무 자기 막 지배하는 것 같을 때는 줘버려요. 저한테. 아니면 후배한테. 누구나 줘버려요. 돈을 나누면 하는 거, 나누는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저 돈이 별로 없겠네. 다 나누는, 기부하는 거죠, 기부하는 거. 베푸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거는. 그래서 왜 주셨는가? 아, 나누라고 줬다. 그렇게 한번 폭로하는 거죠, 폭로. 나는, 야,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으로 딱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함으로 뭐 베푸는 거죠.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권력이에요, 권력. 권세죠, 권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곱 머리 열 뿔 다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용의 배우, 그러니까 그 지금 하수인들 있잖아요. 당시에 로마 제국,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예, 그들이 권세. 근데 권세는 늘 우리에게 지금도 우상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국가 권세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막 국가 권세를 더 막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돈을 막 포기하면서까지 막 거기에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큰 성 바벨론은 용의 길로 갔기 때문에 철저히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의 길로 가려고 하는 자꾸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됨을 폭로해야 돼요. 어떻게? 손으로 야 국가 권력은 아니면 뭐 이 용의 길은 가짜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권세를 내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 지기가 사당이 됐어요. 회장님 됐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니 내가. 근데 내가 회장과 사당인데 옛날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막 권세를 부르는데 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거죠. 내가 솔선수범하는 거죠. 권세를 내려놓는 모습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신이 헛되다, 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세상 신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자신, 우리 인간 자신. 우리 인간은 참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자기가 완악해서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고집샘으로 나옵니다. 고집샘. 또 조금 뭘 좀 알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지고 그러면 더 고집이 세졌어요. 고집이 세니까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은 폐역하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막 당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이 고집세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참 원래 폐역함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폐역함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이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불신의 상태. 이게 폐역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내가 폐역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까 뭐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잖아요. 예. 이 일을 기억하고 옛 일을 기억해라. 이 일은 뭐예요? 거짓이 내가 믿고 있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세상 신을 믿든 자신을 믿든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이것 가지고는 내가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세상 신도 소망이 없지만 자신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철저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래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지 내가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근데 그런 그 말 자체가 이 폐역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 나를 업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기억입니다. 우리 기억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것을 기억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 이 폐역하면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자꾸 왜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폐역함이 되살아나면은 자꾸 옛날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력 상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라는 그 책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이 유리구두를 들고 있는데 어제 만났던 왕자님과의 기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왜 이 구두를 보면서 도대체 뭐지 이게? 이 기억을 해야지 맞아 그 왕자님과 내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아는데 우리 교회가 기억상실에 걸려서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옛날 일을 지금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까마득히 잊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폐역함으로 왕고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할 때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사회생 없습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복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니까 굉장히 멋지게 생기신 분도 많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폐역하다면, 내가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 절망밖에 없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예, 돌이키면서 나온다. 돌이키기 위해서 기억을 회복한다. 맞아.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된 존재이지. 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지나온 삶, 우리 딱 설쯤 되면은 1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또 오늘 여러분들이 요단강에 그 열두돌 또 그런 본문이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님께 더 나아야지.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해야지. 이런 쪽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이번에 만나고 왔습니까? 그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예, 그들을, 그들이 말했던 것, 야, 그들은 앞날이 다 보장되어 있고 막 그러니까 참 좋겠다. 예, 조금 부러울 수, 일치성도 부러울 수 있어요. 일치성도. 저도 친구 봤는데 집이 새 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겠다. 이런 말 나오다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근데 니는 어떡하냐? 나중에 그 집 없을 텐데, 좀 늘 좀 안타까운 거 가지고 내가 그 친구에게 이제 막 앞으로도 계속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잠깐 부러울 수 있어요. 근데, 예,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우리 인간에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여러분들 친구들, 가족들, 예,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줘야 될 게 뭐가 같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주면서 꼭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안 된다. 근데 돌이키려면 너를 한번 기억해 봐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너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너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분께서 다 행하신 것이다. 이들 기억해라. 그리고 진짜 네가 뭐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가장 안전한 터전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거 무너진 날 우리 젊음 20대 30대 예, 뭐 잘 보이고 잘 서 있고 잘 씹고 돌도 뭐 씹어 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저도 요즘 내일 병원 가보려고 그래요. 눈이 잘 안 보여. 여러분들이 막 흐릿하게 보이고 막 갈수록 뭔가 잘 안 보이고 뭐 여기도 저 아프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참, 예, 빨리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되는데 병원 간다는 말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되냐 이거죠. 근데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돌이키자. 그리고 세 번째, 참신. 진짜 우리에게 그분이 신뢰할 만한가 하죠. 오늘 통독하신 분들, 통독 크루에 들어있는 분들, 오늘 신실에 대한, 진실에 대한 동영상 하나 봤어요. 에메트라는 그 단어라고 하는데요. 진짜 신뢰할 만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뢰할 만한가. 그렇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바로 그거. 이게 우리가 믿음의 근거. 그게 바로 아멘이라고 할 때 아멘이 나온 그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루셨던 말씀을 예,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 이 고레스가 나오기 100몇 년 전에 나왔던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게 아니라 고레스가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책을 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 이것으로 비롯해서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했다면 그것은 믿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 시행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 하나님 반드시 시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명확한 신뢰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박철진 목사도, 예, 신뢰, 네. 제가 뭐, 저를 믿지 마시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 그러나,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근데, 저도 굉장히 신뢰를 줄 만큼 뭐 예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인간은 좀 그런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하신. 세상 영광 다 떨어진 날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오늘 주님 뭐랍니까?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너희들 내게 들으라. 나한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사실은 이 이스라엘 회복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신은 무력하다, 우리 자신은 패역하고 완악하다,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반성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바위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의 온전함도 회복될 수 있고 세상의 구원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이야기를 쓰기 위한 우리 공동체의 정말 인식의 전환, 또 삶의 좀 방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 관점 속에서 좀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서 벗어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의 영광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들은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보험에 10개, 20개를 다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부실, 뭐 진짜 보장이 전혀 없는 거라든지, 나중에 뭐 일시적인 조금만 되고 나면 전혀 부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보장은 돼 있는데 진짜 우리 국민연금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줄 게 없으니까 국민연금 안 들려고 막 그런다면서요. 예. 그런 것처럼 막 보장성은 다 만들어놨는데 진짜 근거가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허무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진짜 믿을 만한 겁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맞다. 돈도 막 막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권세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막 섬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한 발 막 믿음으로 막 내딛고, 사람들은 야 그거 안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막 내딛는 삶을 막 보여주는 주고 이런 일들을 벌어질 때 사람들이 거기서 도대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삶을 통해서 결국 거짓신, 세상신, 폭로, 우리 자신, 돌이킴, 하나님, 참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탁 그분의 말씀, 예, 말씀대로 사람 서고 가라면 가는 믿음의 행진, 이런 것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정말 설득력이 있고 또 복음 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고 한번 이 일에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마음을 또 삶을 여러분들 젊음을 여러분들 시간과 에너지를 한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신에 대해서 우리가 헛됨 안다면은 이렇게 좀 폭로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은 이제는 철저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